사도행전 6장 15절입니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것도 그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고발자들이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모양과 같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천사의 모양, 천사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방편으로 천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정혼한 여인이 그의 남편 될 사람과 신실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그 표정이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녀의 몸은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 즉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녀의 임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가 천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의문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떠한지, 천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한 장면에 누가의 기록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 크게 뜨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가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울에게 변론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현장 앞에서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나 아니면 천사가 전한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천사가 그의 입에 넣어준 말이라고 한다면 과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즉 스데반의 얼굴, 순교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 스데반은 최후의 진술인 설교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소인들에게 의해서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소인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도록 하셨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소인들에게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의문을 또한 가져야만 합니다. 이 의문을 통하여 본문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 복음을 전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다라고 말하면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해하고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고 7장에 나아가 스데반의 설교를 봅니다. 이긴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님이 전해준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말씀들,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현재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후의 변론의 현장에서 변론 이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그렇게 누가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변론 그 이전에 지금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만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소당하고 있고 그 고소당하는 현장에 앉아있는 초대반의 얼굴이 그라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왜 하나님께서 초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고소인들에게 보이게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제는 하나님은 사대적인 공의원들에게 초대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스데반이 전한 복음입니다. 둘째,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셋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보인 스데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입니다. 첫째, 스데반은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이래서 배제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헬라파 가부들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처럼 헬라파 가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하는 그 일에 들어가 같이 섬기고 싶었지만 그 섬기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교회를 책망해야만 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두고 지금 교회를 책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될 것이 분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분배되지 못함을 두고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책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헬라파에 있는 가부들과 히브리파에 있는 가부들이 정말로 식탁을 차리면서 그 식탁에 함께 봉사하며 섬기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파 가부들이 거기에서 배제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집사를 세울 때 헬라파 집사가 많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헬라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갔다라는 사실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헬라파 여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집사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집사의 제도를 이 6장에서 다 찾아버려가면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 집사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6장에서 보고 있는 집사는 좀 다른 한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집사들이 섬기는 사역으로 집사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6장에서는 섬기는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일들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설교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는 에베소서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집사의 사역으로서 사역이긴 하지만 좀 독특해 보이는 집사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집사이긴 하지만 복음 전도자로서의 집사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지금 교회를 숨기는 이 사역을 잘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는 것이 스데반의 고소의 사건과 최후의 변론받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사역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스데반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편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가?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었습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어떤 본문에도 그 어떤 설교에도 이 성령이 왜 임하였는지, 어떤 방편으로 임하였는지, 너희도 이런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 언어로 말하게 되어졌고 그 말을 통하여서 각 방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설교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안전병이를 바라보며 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선들을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여도 목사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 진전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면 이 안진병이 된 사람처럼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설교는 성전에서 정말로 복음을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교하는 그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의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처럼 뛰게 되는 안전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안전병을 일으킬 때, 그가 맹인을 눈뜨게 할 때, 그 이름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가 보이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참 예방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났다. 예수의 사역은 끝났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현장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성전 민문의 안전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 앉아있는 남루한 피폐되어진 그 사람을 걷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사와 표적 이후에 설교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설교가 들려줄까? 어떤 설교를 말하고 있을까? 그러므로 사도들은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복음을 설교하는 방편으로 그것을 설명했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들이 아직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되지 않았을 그때에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계시를 완성하는 방편으로서 이적을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바는 지금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는 새 성전을 가져오시는 이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이 예수는 너희가 바라볼 때는 거짓 선자이고 너희가 바라볼 때는 적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바라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지금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할 참목자이고 목자당이시고 그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설교하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너에게 참으로 위로가 왔다. 너희는 이제 고약의 시대 끝났다. 너희가 바라보길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너희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이 성전되어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너희는 보았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사실을 말하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정말로 위로하실 것입니다. 참 애고로부터 구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또한 오셨습니다. 참 애고되어진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노역이 끝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참된 성전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그 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모든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지는 그 현장, 황폐하게 되는 그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을 가져오셨습니다. 서대반의 설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새 성전을 가져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고 새 성전을 가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 성전을 가져오셨고 사도들은 이 복음을 설교하였습니다. 이 새 성전을 전하여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아멘한 그 백성들이 참으로 너희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의 포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참된 자유된 백성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자유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제약 가운데 있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이 복음에 아멘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서대반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대반이 전한 복음을 드러내는 큰 기사와 표적을 보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사와 표적은 기사와 표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적어도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그런 방식으로 그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참된 구주시라는 사실을 설교하는 도구였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예수님은 죽은 분으로서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죽은 분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사실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은 곧 복음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로 들리겠지만 당시에 그들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새 성경과 새 율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율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율법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치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한 요소고 복음은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복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이 율법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여 준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새 성경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새 성경의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은 핍박하는 것들은 곧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13절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13절에 거짓적인 세움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을 고발하는 고발자가 누구입니까? 헬라를 사용하는 회당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약 480개, 어떤 사람은 49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적지 않은 회당들이 헬라를 사용했고 디아스포라 출신들, 유대인들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들에서 스데반을 거부하고 논쟁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내용은 좀 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잘 이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아스포라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마지막 삶에 마침은 이 예루살렘에서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대로 삶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옛 율법을 지키는 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들 얼마나 미워했을까? 이런 논쟁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논쟁에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들 또 율법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와 논쟁하여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와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그의 영으로 주의 제자의 스데반에게 정말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혜는 복음을 말하는 방식으로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말할 때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편, 어떤 고급 기술, 스킬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 모습들, 복음을 복음대로 살게 만드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삽니다 라고 말할 때 신자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고난 안다고 사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복음대로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대로 살면 병이 없을 것이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야 진짜 문자 그대로 머리털 한 게 안 상하는가 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경향 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몇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신앙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성경을 끌어와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 라고 나를 설득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나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나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교회 말고 큰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보자. 그러면 사람이 올 것이다. 실제 이번에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뭐 성도 전도이나 뭐 행사하면 큰 선물을 주었대요. 그래서 선물을 주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찾아왔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좀 심심한데 우리 교회는 뭐 좀 주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좀 큰 거 좀 주면 안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서 왔다고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분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배워온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틀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틀렸다고 말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 교회에 와보니까 한참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 습관들을 한번 해보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가? 지혜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살아내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혜는 피해갈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하냐고 핍박을 당하면 좀 적당히 거짓말과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이 거짓말이 다 거짓말을 말할 수 없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방편으로 그런 일을 해가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스데반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엄밀하게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를 대적하겠습니다. 11절에 가르쳐 말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 사용됩니다. 그 뜻은 사람을 선동하여 지시하여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다. 선동자로 세워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을 하도록 하다라는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에 해당해 있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못 이기니까 사대는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서 그들이 선동자를 세웁니다. 그 선동자들에게 그 선구들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너 나가면 이렇게 증언해.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 때때로 이 사람이 범인인데 범인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야 너 증인 좀 쓰라. 증인 쓸 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느 집사가 이야기했다 그래라. 뭐 어느 관리인이 이야기했다 했다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에 내가 사례를 다 했으니까 그 사람 책임질 거다. 라고 말하는 말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가 들었던 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서대만의 말을 들었고 그 말들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고소한 내용 앞에서 본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고소할 때 사용되어진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마음 14장 57절과 58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거부하는 방식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율법의 완성을 보이신 분이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전하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피하는 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버리면 곧 아버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율법을 폐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강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즉 지금 우리 율법을 따르지 않는 저 예수와 그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인데 너희가 그들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그 내용을 곧 서대반을 고소하는 내용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동일한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함으로 옛 성전이 심판당하고 주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그의 몸으로 세워진 믿는 무리가 참 새 성전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성전을 전하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즉, 새 성전을 전하는 그 스데반은 곧 새 성전의 일원이고 새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새 성전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사내님 공회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서대반의 얼굴을 주목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새 성전의 주님의 영광을 보인 주님의 영광이만 그 모습을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설교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첫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보인 서대반의 얼굴, 천사들의 얼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대는 공의원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왜 보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열심히 본다, 노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말로 그 모습을 눈으로 많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관용을 쓰지 않습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보고 있다라는 관용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런 관용을 쓰면 딱 맞을 것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서대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서대반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이고 피곤의 얼굴을 본다고 한다면 초췌한 얼굴일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적어도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은 정말로 빛나게 얼굴을 꾸밉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곧바로 피곤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병든 것처럼 만듭니다. 아니, 병든 것처럼 얼굴이 초췌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대반의 얼굴도 초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병든 것처럼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보는 것만으로 측은하고 그의 보는 것만으로 와,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공회에 앉은 모든 자들이 천사의 얼굴 같던 그의 얼굴을 보았다. 천사의 얼굴 같던 그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천사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톰나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안전자리에서 천사의 얼굴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의 때에 나타난 동정녀 몸에서 잉태된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사내만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패배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새 성전을 가져오신 분, 참된 성전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해 참된 규례를 전하여 주는 그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대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대반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성전에 정하였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성전보다 그리스도와 가져온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다. 이 성전은 곧 폐하여 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여 줄 것이다. 새 성전에 탑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서대방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나는 같이 그 얼굴이 드러났다 라는 사실입니다. 피고의 서대방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대방은 하나님의 새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사내들이라면 서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성전의 복음이 옛 성전을 성전하는 사내들이 이를 전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대방을 붙잡아 고소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렇습니다. 참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얼굴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주목한 새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옷이 너무 희게 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광채가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 성전에서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의 모습을 보이신다라는 장면으로서 영광의 옷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성전이신 주님은 광채가 났습니다. 새 성전이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새 성전이 옛 성전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서대반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임이 드러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내들이 공에 앉은 자들에게 참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참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져오신 새 성전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교회가 참 성전의 빛을 가질 때 세상은 참된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의 복음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약해 보입니까? 우리가 허약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얼굴은 세상 가운데 천사의 얼굴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서대반을 죽였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서대반을 죽일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거짓 교회는 끊임없이 참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단의 편지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그 편지가 어디서 오는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에서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공격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교회는 참된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참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이며 세상들이 주목하여 본 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특위에서 있던 그 교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죽어가고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핍박자들은 말했습니다. 왜 저들은 죽으면서도 웃는가? 왜 저들은 고난당하면서도 웃는가? 왜 저들은 고난당하면서도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천년교회, 사도들의 회의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말씀을 지키라는 교회입니다. 다음 성경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읽으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